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1392년 개국하여 태조 이성계부터 1910년 순종까지 총 27명의 왕을 배출한 조선. 500여 년 동안 이어진 조선은 세계사의 유례가 드문 장기 전속 왕조인데요. 27명의 임금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조미래 방송원과 함께 조선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조미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오늘은 정말 완연한 봄이 왔는데요. 봄이 온다는 걸 알리려고 하나 이렇게 깜짝 추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너무 춥죠.
네.
네, 북한에서는 초봄이라고 하는데 초봄은 겨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춥다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우리 저희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조선의 26번째 임금 고종이 집권하던 시기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오늘은 조선이 어느 시점으로 떠나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1894년에서 1895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1895년부터 1897년까지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1894년이라면 참 많은 사건들이 있은 해죠.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있었죠. 인간 평등을 주창한 종교인 동학에 의지하며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해 농민들이 일으킨 동학농민운동과 한반도 내에서 벌어진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 그리고 일본의 간섭과 강요 아래 진행된 갑오개혁까지 이 세 사건이 모두 1894년에 일어났는데요. 1년 후인 1895년에는 일본이 조선의 왕비인 명성왕후를 무참하게 살인한 사건인 을미사변이 있었죠.
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시 1895년으로 가볼게요. 1895년에 명성왕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죠. 당시 일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진 않고 친일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혁들을 단행했습니다.
1894년에 근대 개혁의 일환으로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는데요. 갑오개혁에도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895년 개혁 역시 마찬가지군요.
네. 이 개혁은 갑오개혁에 이어 을미개혁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요. 이건 역시 근대적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지만 일본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일본은 훗날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일단 조선의 사회체제를 일본의 것과 같게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근대화가 일본이라는 타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군요. 을미개혁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나요?
을미개혁에는 단발령 실시, 태양력 사용, 우체국 설치, 소학교 설치, 군제 개혁, 연호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갑작스러운 개혁은 많은 백성들의 불만을 삽니다. 먼저 태양력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양력으로 날을 세고 있어서 태양력은 익숙하지만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조선 사람들의 모든 생활 양식, 사회제도, 절기, 풍습 등이 전부 음력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출근 시간이 5분만 땡겨줘도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역법이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뀌었으니 백성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을미개혁의 내용들 중 가장 큰 불만을 샀던 것은 바로 단발령의 실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조선 양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단발령이라고 하면 머리를 단발로 자른다 이 말씀인가요?
네, 즉 상투를 자른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남자도 머리를 길렀는데요. 어렸을 때는 머리를 따았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상투를 틀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소중히 지키는 것, 이것을 효도의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머리에는 혼이 들어있다고 해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러한 조선의 전통을 무시하고 단발령을 실시한 거네요.
네. 이는 조선 고유의 전통과 혼을 없애려는 일본의 의도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이 단발령의 강제 시행 때문에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반일 반개화 운동이 일어나고 이를 을미의병이라고 부릅니다.
단발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발도 심했겠지만 일단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문에 조선에는 반일 감정이 들끓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을미개혁은 을미사변 직후 일본에 의해 시행된 개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저항이 정말 컸는데요. 당시 유생의 우두머리격이었던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나의 목은 자를 수 있으나 나의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고 하며 단발력 실시에 대한 강한 반발감을 표현했어요. 이 을미의병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나라는 또다시 혼란한 상태로 접어들었겠네요. 을미사변으로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당시 임금인 고종은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고종은 자신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를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관파천이라고 부르죠?
당시에는 러시아를 한문으로 아라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사 공간을 줄여서 아관이라고 했고요. 파천은 임금이 본궁을 떠나 피란을 간 것을 뜻하는데요. 즉 임금이 난을 피해 궁궐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종은 을미의병을 지원하기는커녕 일단 자신부터 살고자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을미의병을 지원했다가 자신 역시 명성황후처럼 일본에게 시해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종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주기로 한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당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다니 참 임금으로서 너무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한 당시 여론도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종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 일본의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궁궐 안에 어떠한 사람도 믿지 않았고 먹을 것도 러시아 공사관에서 가져와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종은 그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는데요. 그 안에서도 나랏일을 돌보면서 명성황후 살해 사건과 관련된 친일파들을 제거했고 단발령 등의 개혁들도 무효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러시아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고종의 신변을 보호해 주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맞아요. 러시아는 조선의 임금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조선의 압록강과 두만강의 나무를 베어서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네요. 이제 러시아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군요. 이렇게 위험에 처할 때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조선의 이권이 하나둘씩 외국에게 빼앗기게 된 거잖아요.
네. 당시 조선에 남아있던 백성들도 이 상황이 참 답답했을 거예요. 조선의 자주독립을 주장했던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고종이 궁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결국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간 지 1년 만에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행이군요. 그런데 독립협회는 처음 나온 단체인 것 같은데 어떤 단체인가요?
독립협회는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로 서재필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는 조선이 근대적인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백성들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과 개화파 인사들은 대중들을 계몽하고 근대 사상을 전파할 수단으로 신문 발행을 착안했고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이 발행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조선 임금이 청나라 사신을 맞이한 곳인 영은문을 없앤 후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고 만민공동회라는 일반 시민, 정부 관료 등이 참여한 대중 집회를 열어서 그곳에서 다 같이 외국의 이권 침탈과 내정 간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독립협회는 당시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 여러 일들을 펼쳤네요. 독립협회 덕분에 고종도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종이 돌아온 곳은 경복궁이 아니라 덕수궁이었는데요. 고종은 덕수궁이 미국 공사관과 러시아 공사관 근처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기에 경복궁보다는 덕수궁이 더 적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다시 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조선의 자주 독립 의지를 높여야 한다는 주변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고종은 자신을 황제라 칭했고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근대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토지개혁의 실시, 신식군대의 육성, 공장과 근대학교의 설립, 철도와 전차 설치 등을 통해 대한제국이 부유한 나라로 거듭나기를 바랬습니다.
자주독립국가라. 지금까지 계속 외세에 끌려다녀서 그런지 정말 듣던 중 반가운 말이네요. 자주독립을 외쳤던 단체, 독립협회에서도 이러한 고종의 개혁이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고종이 꿈꾼 국가는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는 국가였고 이에 반면에 독립협회가 그렸던 근대 국가는 입헌군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입헌군주제요?
여기서 입헌군주제란 임금, 즉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 제약받는 그러한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왕권을 제한하는 그런 체제였군요. 독립협회의 입헌군주제 주장은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고종에게는 큰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관료들 사이에서도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측과 황제에게 집중된 권력체제, 즉 전제왕권제도를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는데요. 결국 고종은 독립협회를 탄압하여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 후 고종은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국가이며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로 시작되는 최초의 헌법인 대한국 국제를 발표했고 군사지휘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독립협회의 입헌군주제가 채택되지 않고 전제정치제가 채택된 것이 과연 자주독립국가를 꿈꾼 대한제국에게 적합했던 결정이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94년의 갑오개혁과 1895년 을미개혁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 모든 개혁들이 일본의 입김과 일본의 간섭하에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에서 큰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시간에 기대해 볼게요. 오늘 조미래 방송은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